다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교회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기절은 사도행전 제19장이죠.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읽어보겠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이 2절씩 읽으면 될 것 같네요.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저희를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인데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곳이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에베소가 그 당시에 로만 엠파이어에 최소한 5개의 메트로폴리스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인구가 많은 데로 들어간다 이랬죠. 예. 근데 오늘날 다 터키 지방의 남쪽에 있는 도시가 되는데 지금은 뭐 조그만 어촌으로 변했습니다. 예. 구글에 들어가면 작은 어촌인데 그 당시에는 적어도 400,000에서 500,000 정도로 엄청나게 커서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인 코린트 정도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고린도하고 에베소스가 서로 4등, 5등 인구로 경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었으니, 가디스, 다이애나, 저게 로마 말로 다이애나죠. 그리고 그릭 말로는 아프로다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가 그 여신인데 왜 몸 전체가 다 유방으로 막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Goddess of Fertility다. 그래서 다산을 하게 하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잘 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신전이 그 아테네에 있는 판테온보다도 네 배나 사이즈가 더 컸다 그랬어요. 지금도 루인에 가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등록이 됐나니까 왜 Seven Wonders of Ancient World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이게. 예. 네. 에베소 교회의 제일 큰 유혹이 바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다이아나 가디스에게 월시파로 오는 그 성지순례 필그림들이 많을 정도로 이 여신 때문에 생기는 우상숭배 유혹이 엄청나게 컸어요. 모든 길드들은 여신에게 가서 다 물건의 청을 바치고 장사를 해야 되고, 그 제사장 그룹에게 삐를 내고 나서 상점을 늘려야 되고, 이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장사를 한다거나 뭐 시장에서 밑 마켓에 가서 밑을 사온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 다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가져와서 팔고 했으니까 그 부처들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밑을 마켓에 가져오기 전에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서 팔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에베소 교회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초대 목자들로 패서들로 왔다가 가고 그랬어요. 티모데도 여기 있었죠. 사도 바울도 있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어파슬 존이 여기 있었어요. AD 70년, 80년, 90년까지. 예,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이즈로도 큰 사이즈지만은 하느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페이머슨 어파슬이 여기 와서 패스토생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고파수장이 에베소 교회 제일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안바퀴를 돌아서 내려 맨 밑에 내려오는 게 라오디세아입니다. 그러니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낸다 해도 일곱 개 편지를 썼지만 한복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에게 온 편지를 읽고 나머지 여섯 교회 편지도 같이 읽어요. 그렇게 두 번째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세마이 서클에서 돌아서 맨 밑에 라오디세아 교회까지 다 읽어본 겁니다. 서클로 내려가서 해서. 근데 첫 번째 보낸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흠잡을 거 없다. 다 좋은데 하나가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 너희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first love,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교회가 모든 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대로 막 사람들이 액티브하고 막 그런데 마음에 제일 중요한 알맹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좋은 교회라고 의시되는 건 있는데 막상 멤버들의 마음속에 러브가 빠졌더라.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아주 very strong한 그 경고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시작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봤어요. 어발로도 여기 왔었어요. 어발로도 와서 여기서 자기가 구약 성경을 radically 추론을, reasoning을 만들어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제주에서 메아조레시다까지 알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고 아주 말을 잘한 분이었는데 에베소에서도 가르치다가 거린도로 갔죠. 이런 식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아주 참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읽어봅시다. 4-3. 바울의 에베소, 아시아의 에베소, 이것이 아시아라면서 오늘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아시아란 말을 안 쓰고 에이지어 마이너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같아요. 성교할 때는 이제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능력으로 파워로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다. 레이먼 어페인들 손을 대서 사람 병을 낫게 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몸에 있던 헝겊조각 행커칩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갖다줘도 그걸 만진 사람이 병이 났다 할 정도. 그 다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도 하였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떠버리는 그러한 사기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일곱 아들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그 흉내를 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울이 전하던 예수의 이름으로 너 악한 영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영 들린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다 그럽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너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때리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발가벗겨서 일곱 명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다고 그랬죠. 대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힘에 눌려 그 집에서 쫓겨난 수모도 겪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매그니파이드 올라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반응으로 이렇게 돼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일들이 꾸준히 일어났다. 많은 마술사들이지 매지션들입니다. 그 스펠을 해서 사람들을 어려운 자리에 놓고 또 포춘텔링도 하고 앞날도 예언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더 이상 악한 영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었다는 표시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 주술을 써먹는 책들이 있는데 두루마리죠. 그 당시 두루마리니까 가격이 5만 은이었다 계산이 약 1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 그 책을 모든 사람 본 앞에서 꺼내놓고 광장에서 훑어버렸어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더 번성했다. 힘이 있어졌다. 교회가 힘이 있어졌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번성하고 힘이 있다 그랬는지요. 바울은 디모데하고 에라스더스를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에베소에 오래 더 머문 후에
이제 마케도니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제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떨드 미션 출입을 끝내요. 그 다음에 로마를 가려고 그래요.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면 다 쓰입니다. 그게 스페인이죠. 그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끝이에요. 그 당시 영국 완전 미개인 나라, 발베리안 나라니까 아예 계산도 안 됐어요. 영국의 기독교가 AD 5, 5세기니까 뭐 지금 이게 퍼스트 센츄리니까 완전히 영국은 계산도 안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맨 끝은 왼쪽 지중해 맨 왼쪽에 있는 스페인이었다. 그 성경이 다시스라고 그랬죠. 조나가 도망가려 했던 거기였어요. 다시스, 다시스. 성령님 안에서 계획을 했다. 우리가 오늘 이제 1번 지절에 그렇게 나오면 성령님 안에서 계획을 했다. 바울이. 1번 에베소에서 바울이 일으킨 기적들을 누가 일으켰다고 이 닥터 누가는 기록했습니까? 실제 누가 일으켰다고 했어요? 바울이 했는데 왜 바울이 했다고 말을 안 했을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은 미디엄 그 중개인이 되는 거죠. 미디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와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도 그 미디엄을 쳐다보고 와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사도 바울의 일으킨 기적을 흉내내려 떠돌인 마술사들과 대제사장 일곱 아들들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한 주문이 있어요. 그 한 말이 무엇인가요? 자기들이 쓰는 스펠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13절에 바울이 성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프레이즈로서 스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의 reason why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님 이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마치 예수님의 이름은 장갑과 같아요. 여러분 글러브가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장갑 안에 예수님의 이름 뒤에 있는 그 이름을 이름답게 힘을 내게 하는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파워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파워만 또 믿으면 안 되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회개와 받아들임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파워를 낼 수 있는 미디엄이 되는 거죠. 네. 3번 악한 영이 대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에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예.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고 했더니 그 악한 영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5절에 그러니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 말은 무섭다. 예수님 힘도 무시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도 예수님 이름으로 오니까 내가 무서운 줄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모르겠다. 너희들은 사기꾼 아들들이 아니냐 그거겠죠. 뭐. 너희들은 내가 하나도 안 무섭다 지금 그 뜻이네요. 네, 너희들은 누구냐. 당연히 뭐 악한 영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죠. 뭐 올마이티요. 암니스트 가지 아니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악한 영이 모르는 이 남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을 대니까 그분들 이름은 나한테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는 잘 안 나타나죠. 한국 땅에 곳곳에 많은 소위 말해 귀신 스토리들이 많아요. 예, 영국에도 특별히 헌티드 하우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맞아. 여기도 영화 옛날에 그런 게 있죠. 뭐, 고스트버스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영화. 예? 무기 들고 가서 뭐 고스트 잡는다고 뭐 그랬는데, 막상 그런 악한 영이 길 가는 사람을 다른 데로 끌고 가서 뭐 정신 나가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시체로 발견되게 하고, 그것도 넘어가서 그냥 말없이 하면은 무서운데 한국말을 직접 자기한테 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예, 너무 무섭죠. 내가 옛날에 그랬죠. 처음에 여기 와서 1989년도에 여기 Mall of America에서 그 강이 그 지나가는 강이 그 미네스터 리버예요. 미시스 리버의 이제 하나 브랜치인데, 그 강 다리 중간에서 한국인 국적으로 나 아줌마 차가 섰어요. 나는 그 아줌마를 그 아줌마의 친구 집에서 만나게 하고 난 먼저 가 있었어요. 저기 레이크빌이라고. 근데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친구는 목사님의 며느리예요. 미국인 목사님의 한국인 며느리예요. 근데 그 친구 집에서 이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이 아줌마가. 예. 네. 그 이 아줌마가 그 이제 목사님 며느리 렉필이 내려가려고 가다가 그 차 중간에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 다리에서. 그러니 뭐 911 걸고 그래서 와가지고 레크 가져와가지고 아무리 조사해도 이상이 없어요. 두 시간인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이상이 없다고 다시 시동을 돌렸게 시동 거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렀던 사람 다 돌아가고,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한국말로 악한 영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줌마한테. 이 아줌마가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아줌마는 여기 여기 삼불사라고 있어요. 샘플에 한국인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정치로 잘 가는 사람이었다고. 그 삼불사 절에 한국 영이 이민증이 붙어와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는 줄 알아요? 그 아줌마한테 한국말로, 내가 너 오늘 차 스탑을 시켰는데 나는 한국에서 삼불사에 왔던 그 무슨 무슨 뭐 이름을 댔죠. 그런데 네가 오늘 너 친구 거기 너 친구 집에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예수 신이 와 있어. 그러니까 너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붙잡아 놓은 거야. 네.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소리 알았어요. 왜 안 나타나서? 네. 그 당시에는 그 셀라폰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는 안 듣죠. 네. 그러니 한국 말로 소리를 악한 영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이 아줌마는. 그래서 예수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왜 약속 시간에 못 나타나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 아마 이 트윈실에 있는 악한 영은 그렇게 연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최소한 한국말 쓰는 이 한국에서 악한 영들이 며칠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골든네스트 하는 윤정이 아줌마가 운영하는, 지금 우리 민정이 어머니 가 계신 그 한국인 운영하는 그 지금 뭐 시니어 널싱홈이죠. 그분은 며느리가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자기 시니어하고 같이. 그 며느리가 남편의 할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셔서 내가 그 할머니를 알아요. 그 할머니가 한국에서 자기 아들하고 손주들하고 이민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만신을 믿었어요. 그 가족 전체가. 지금 운영하는 그 사람의 시아버지하고 뭐 어머니하고 다 만신이 뭐냐면은 여자 무당인 무당을 믿어서 찾아갔어요. 우리 미국 신우이가 초대해서 지금 이민을 가는데 가도 괜찮겠느냐. 그럴 때 그 만신이 점을 쳐준 거죠. 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데 너희 어머님이 희생을 당한다. 언니 그 각오를 하고도 가겠다면 가라. 왜? 너희들이 가면 거기에서 예수 신을 믿을 거니까 너희 그 여동생 여동생 초대한 여동생이 예수신을 믿으니까 너희도 예수신을 믿으니까 그런데 너희 어머니 그 희생당한 그 각오하고도 가깝냐 그래서 와서 여기 오자마자 스트로크를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네, 내가 그 집에 주일에 전도로 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만신은 악한 영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분명히 미국 오면은 예수신을 만나면은 우리가 마지막 복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 가장 위하고 두려워 존경하는 할머니를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 장례식을 제가 기억을 해드렸는데 지금 악한 영이 지금 그리스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건 아니죠. 다니엘서에 나가면은 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천사로 보내서 나라들을 이렇게 프린스가 돼서 하나씩 다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클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리스 하면은 뭐 그리스의 프린스가 또 악한 영이 파견한 게 있다 이거죠. 거기에 착안해서 쓴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레르테일. 예, 워모드가 이렇게 파견해서 보내잖아요. 각 나라에. 예, 자기 조카도 보내고 해서 이제 명령하잖아요. 세이튼이. 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워가 날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4번.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이 마술사들인 일곱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16절. 예, 한 사람이 일곱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은 벌어먹고 도망을, 그 집에서 도망을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우리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밧줄에 체인에 묶여있으면서도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가까이 못 봤다.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한둘이 있은 게 아니고 적어도 1200마리 이상이 들어있었어요. 리전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군대의 한국의 연대급인데 한국 군대 한 3000명도예요. 적어도 1200명 되는 영이 한 사람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를 저기 돼지에게 보내달라 하니까 돼지 몇천 마리가 있다가 그 영이 들어가서 돼지 전부가 바다로 죽은 사건이 생겼는데 근데 그 몇천 그 이볼 스피릿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던 건 너무나 끔찍한 영이죠. 5번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릭말을 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17절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일곱 아들들이 그전에는 마술로서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받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니까 그렇게 일곱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무섭죠. 그 뭐 에베소의 그 다이아나 신전에 가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이게 다 무서운 것들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 무당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읽다가 한 사람인 반대되는 사람을 소개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중등부 여자 전도사였어요. 그 아가씨가 중등부 담당 여자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내린 거예요. 한국에서 신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악한 영이 이 여자를 나의 미디움으로 하겠다면 이 여자에게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너에게 신이 내려왔다. 너 무당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 전도사로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 주위에 있는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 무당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그럼 내가 신대림을 받겠다고 굿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 다른 사람들이 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완전 아가씨 이제 무당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니까 결국 굴복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보았어요. 보통은 무당들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하나는 그 중동부 담당하는 여 전도사가 거꾸로 무당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전쟁이 치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7번 많은 무사들이 마술사들이 주문을 하면서 쓰던 약 100만 달러 같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태운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쇼 에비던스가 됩니다. 확증.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그럼 믿음의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회개함에 따른 프루트,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회개를 하였으면 회개의 결과가 생활에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산다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가짜로 나중에 판정이 나는 거죠. 네,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안다고 하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가짜로 판정이 나는 거죠. 8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강성하게 번성하여 힘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에 20절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 힌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숫자가 건강하고 번성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의 파워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면 개개인의 삶이 바뀌겠죠? 그런 바뀐 사람들의 통해서 전염병처럼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숫자만 늘어나도 회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죠. 아까 그 마술사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을 고백하고 그 길로 안 돌아가는 회개의 참된 삶의 모습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그게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이 또 회개하고 믿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돌아오는 식으로 결국은 되는 거예요. 사과방 광주리에 하나가 썩으면 가만두면 다 썩어버려요. 예. 그래서 저도 사과 사오자마자 하나라도 좀 산 거 있으면 먼저 꺼내는 그걸 먼저 없애고 따로 하는 이유가 나중에 두면 나중에 딱 그게 전염이 돼. 근데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 삶이 바뀌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속에서부터 다시 회개하고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강성하고 파워풀해지고 프로스퍼하고 힘을 얻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예, power of life, 생명입니다. 살아있던 표시죠. 회개의 삶의 열매가 맺힌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숫자도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넘버가 increase 됐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게 된 이유가 퀄리티가 evil에서 good로 완전히 radical 극변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번 마지막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하고 제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중간에 로마를 들리려고 했어요.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편지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걸 잠깐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4절 읽어봅시다. 1절씩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분이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로마도 한번 둘러보고 이제 아시아 유럽 이쪽은 다 됐으니까 자기가 갈 필요가 없다. 이미 자기가 안 간 곳에 교회들이 생겨진 데는 자기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경쟁을 피하고 전혀 모르는 곳에만 가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로마 둘렀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이분이 머릿속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항상. 네. 그러나 여기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에서 일은 다 끝났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 전략으로 바울은 어떤 동역자들을 어디로 먼저 보냈는가? 두 사람이죠, 그죠? 에라스터스하고 디모데를 마케도니아로 보냈어요.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마케도니아를 보냈다. 네. 마케도니아를 보내고 아라스투스는 아케이아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티모데는 이 터키 여기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는 거죠. 네, 리스트라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티모데는. 근데 이 두 분이 둘 다 자기 고향이 아닌 마케도니아로 먼저 파병을 가게 됐어요. 왜? 바울이 이제 고기 한 바퀴 배 타고 가서 그쪽을 둘렀다가 제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로마로 가긴 가는데 배를 타긴 타는데 무슨 배냐? 자기는 죄수로 잡혀가는 배가 됩니다. 자기가 그걸 생각한 건 아니었죠. 제루살렘 가면 잡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까지 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9장 21절 22절 이 두 분만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북쪽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남쪽 아카자를 해서 저번에처럼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제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마 고향을 안 들르고 막바로 로마로 이제 새로 떠나려고 한 모양이에요. 주 안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결정을 했는데 중간 과정은 성령께서 나중에 제루살렘에 가서 자유인에서 죄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뭐 죄인이라기보다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돼요. 피의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예,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직까지 죄인이란 결정을 안 났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생각할 점,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작업 도구들인 값비싼 두루마리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원리를 배우는가? 무슨 원리를 배우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했으면 생활에서 회개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보다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그랬으니 사람 관계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자기 재산과 직업도 들어갔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제자의 삶에서 그걸 저희들이 뺄 수는 없죠. 예. 그 이야기를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제자의 삶에서의 회개의 열매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있어야 된다. 다른 질문에 할 이야기 있나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영에 붙들려서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뀐 사울의 삶을 봅니다. 이분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자기의 나머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이분의 복음 선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의 완전히 radically 바뀌는 삶을 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오른쪽 왼쪽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